에베소서 6장 4절 자녀 양육 이렇게 하라. 다시 한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시작 지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자녀 양육의 주체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는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에 주어진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에키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압축된 진리를 풀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 양육의 주체는 아버지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는 아버지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는 맡겨진 존재이다. 여러분의 영혼 깊숙하게 이 진리를 새겨놓으세요. 일시적으로 맡겨진 존재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존재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맡겨졌다. 일시적으로 당분간 내 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 소유, 내 새끼, 내 자식 맡긴 한데 진정한 본질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DNA를 근거로 해서 아이가 출생합니다. 그래서 모습이 비슷비슷하고 신체적으로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아이의 창조주라면 나의 엄마, 아버지의 의지가, 바람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면 이 아이의 성격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그것이 나의 바람과는 다른 무엇으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아들이 귀한 집안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딸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별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혈액형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저같이 AB형 좋은 혈액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민족성을 아시아권에 태어나도록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어느 지역, 경상도, 전라도 어느 집안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둘째로 태어났을까? 과연 그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이 작용한 것일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쓰는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그 언어를 모국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죠. 그 가운데 모국어, 옹알이 하면서 많이 들었던 그 언어 들리도록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 언어를 듣고 자라도록 성별도 여자로 남자로 DNA 구성도 체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섭리적으로 나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 진리를 시편 139편 1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빛을 보고 응애하기 전, 출생하여 땅에서 호흡을 시작하기 전에 그에 대해서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이 아이에 대한 정보 사용 설명서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위탁받아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도구이고, 맡겨진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인격으로 자라게 만드는데 소용되는 도구이고 모체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성별로 태어날 것이고 아시아권인지 유럽인지,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도 어느 나라인지, 모국가 뭐 될 것인지, DNA 형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셋째로 태어날 것인지 넷째로 태어날 것인지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의 삶에 대해서 섭리적으로 예비해 놓으신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진정한 의미에서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아이를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위탁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내 새끼, 내 거,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이면 틀림이 없으나 이것이 과도하게 발전하면은 왜곡된 사랑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진정한 소유,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내 것으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여 잘못된 소유욕이고 잘못된 집착인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해요. 왜곡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아이를 잘못되게 합니다. 정서적인 왜곡이 일어나요. 과도하게 보호한다든지, 과도하게 감싸 안으려고 한다든지, 부모의 꿈을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왜곡된 사랑을 아이에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엄중한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못다 이룬 꿈, 아, 전화생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에 체질상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사나 강점, 그것을 고려할 때 내가 원하는 그 꿈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의 행로를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한번 꿈을 이루어보자.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주의 책에 기록된 그 데스티니를 이루는 대신에 안에 역기능적인 뭔가가 일어나면서 자꾸 억압된, 그래서 분출하고 싶은 그거와 싸워가면서 불완전한 인격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를 나의 소유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위탁되었다는, 이 아이가 맡겨졌다는 이 생각에 눈 뜨지 아니하면 왜곡된 사랑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망칠 가능성이 많고요. 또한 결혼하는 그날 새 가정을 이룰 때 내 소유라는 이것이 강해서 떠나보내기를 못해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계속 코치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새로 탄생한 이 부부가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지혜롭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것을 저해하는 부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정서적으로 놓아줘야 됩니다. 둘이 연합하는데 제약을 가하면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그 자녀가 조언을 구하거나 지혜를 구하기 전에는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저해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순간에는요, 존중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속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 품속에 있을 때 자녀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눈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특히 아들, 결혼한 아들을 어머니가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은 강력한 정서적인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것을 저항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들을 떠나보내주세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선택하도록, 인생의 무언가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강하게 실패도 하도록 해주세요. 실패를 다 막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주 단순합니다. 두 가지를 명심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자랄 때 노엽게 하지 않기, 이것은 조심하는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양육하기. 한쪽은 조심하는 것이고 한쪽은 힘써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화내지 않게만 하면 되는가?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십시오. 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명령 가운데 예수 믿는 아비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명령을 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분노로 발전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올 때 부모와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내가 분노를 느꼈는지, 내가 10살 때 부모들이 하는 말과 행위를 통해서 분노를 느꼈을 때 난 어떻게 그것을 표현했는지, 성인이 되어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표현하죠. 근데 7, 8살, 10살, 그때 엄마 아빠의 부당한, 불합리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는 아닌데, 근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면은 더 큰 피해가 날라오니 꾹꾹 참는 거죠. 억압된 분노는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헬라어 동사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분노를 발전시키다라는 것은요, 차곡차곡 쌓여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그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동사의 개념은 onward movement,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속적인 무언가가 쌓여서 지금 당장 터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라 폭발의 잠재력을 가지고 꾹꾹 눌린 상태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잠재된 폭발력이 언제 폭발할까요? 자기에게 힘이 생겼을 때. 10대를 지나고 20대에 들어가면 신체적으로 힘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힘이 생기면 그때 표출합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놀라요. 제가 왜 저러지? 아니에요. 지금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폭발할까요? 자기에게 편한 사람. 억압된 분노는 이 아이가 자라서 보통은 배우자에게 표현합니다. 가장 만만하거든요. 배우자에게 억압된 분노를 툭툭 드리는 사람은요, 사회생활 할 때 회사에서는요, 진짜 고분고분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한테 분노를 터뜨리면은 당장 불이익이 그 사람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 얕잡아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분노를 터뜨려요. 안전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불합리한 무언가로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나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못해요. 그가 비록 주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서 한 도시의 복음화의 주역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울분을 쌓이게 하는 그러한 인격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해야 되고 도시 복음화에 대한 그 사람의 영원한 공로는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울분을 쌓게 한 그것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집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도시 복음화에 대한 일은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람의 환호와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현장을 다 보셨으며 우리 자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부모의 불합리함과 부당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울분과 작은 분노의 쌓임을 다 보시고 계세요. 어떻게 자녀의 분노를 유발시키는가 구체적으로 한 8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면 돼요. 이 성폭력 같은 극단적인 형태는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그런 어떤 형태,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분노를 유발시키는가. 첫 번째는 부모가 화난 상태에서 훈계하거나 벌 주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가 화난 상태에서 훈계하거나 벌 주는 것은요, 부작용을 유발해요. 자녀는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나를 사랑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난 상태에서 훈계하거나 처벌할 때 그때 부모의 표정이나 감정이나 얼굴에 나와 있는 표현이 보면은 상기되어 있고 일그러져 있고 언성도 하이피치가 돼요. 그것을 자녀가 볼 때 가라앉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아껴서 감정 조절하는 가운데 엄마 아빠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듣지를 못합니다. 지금 분풀이 하는구나. 감정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 가운데 나에게 화풀이 하는구나. 그렇게 여겨요. 그러면 그 아이 마음 가운데는요, 불합리함으로 말미암은 무언가 감정적인 그 상태가 존경심 대신에 분노가, 크고 작은 분노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기분에 따라 변덕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만나고 또 회사에서의 일이 좋을 때도 있고 승진할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것을 집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경우는 술 마시는 부모 같은 경우이죠. 보통 때는 근엄하다가 술 마시면 술 취한 상태에서 그게 와가지고 아들 이러면서 막 수염 같은 거 막 비비고, 그때는 성적이 안 좋아도 괜찮아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성적이 왜 이래, 인격적인 그 변덕의 높낮이를 보는 순간에요, 존경심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작은 분노들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아이를 대하는 것은요, 자녀 양육의 성공의 기초입니다. 일관성.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요, 회의를 해야 돼요. 같이. 이렇게 우리 의견을 맞춥시다. 세 번째는 자녀가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전후 사정 듣지 아니하고 그냥 말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끔 아이가 엄마에게 음식 만들어준다고 부엌을 엉망으로 만든 경우 있잖아요. 다 치워놨는데 일을 많이 만들어서 지혜로운 엄마는 감정을 누르고 부드럽게 많이 어질러놨네. 우리 딸 왜 그랬어? 이렇게 엄마 도와주려고. 듣습니다. 엄마 도와주려고. 엄마 도와주려고 그래서 우리 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근데 보통 지혜 없는 엄마는 화난 감정으로 도대체 이게 뭐야? 딸이 엄마 도와주려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 마음 가운데요, 자기 의도가, 선한 의도가, 이 아이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엄마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크게 작용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 심정,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순간에 자괴감이 들어요. 시도를 아예 하지 않게 돼요. 네 번째, 자녀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투는 참, 저는 이 말투를 몇 번 썼는지는 기억을 할 수 없어요. 안 쓴 것 같기도 한데 쓴 것 같기도 해요. 아무 소리 말고 내가 말한 대로 그냥 따라해. 몇 번이나 했니? 내가 말한 대로 그냥 따라해. 말로 부모라는 권위를 앞세워서 사실 폭군 노릇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인격을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특정 자녀를 편애하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 낳았습니다. 특정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요, 왜곡된 자아상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특히 아들 귀한 집에 딸들도 그렇고 아들이 있는 경우에도요, 둘 다 동일하게 내면에는 왜곡된 인격 성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딸들은 부모의 사랑과 예정에 굶주려 있고, 이런 집안에 보통 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성장해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도 안에 보면은 분노가 있어요. 그 반면에 저는 아들 셋 있는 어느 집사님 가정 방문하고 좋은 그 예도 보았습니다. 이제 다과 나누고 집으로 오기 전에 아들 셋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둘째와 셋째에게 제가 득담을 했어요. 둘째에게 너는 이러한 것이 보인다 그러면서 득담을 했어요. 셋째에게도 그러고.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첫째한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여섯 번째,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 이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되는 말을 함으로써 동기부여해서 비교하는, 잘 나가는 그 아이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자녀들은 그 내막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친아 이런 말이 있죠. 완벽한. 엄마, 친구, 아들은 늘 완벽해요. 누구누구, 엄마, 친구, 누구누구, 걔 너 절반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파괴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비교당하는 데 있어서요, 참 그것을 거부하는 감정이 있거든요. 일곱 번째, 모욕감을 주는 말이에요. 게임이나 하는 놈이 뭐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이럴 때 의사가 되겠다니 내가 참 자랑스럽구나. 게임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연 발생적으로는 그냥 이래서는 안 된다. 너 꿈이 의사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많은 것이 생략된 가운데 그냥 하나 톡 쏴주는 것인데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모욕감을 주는 것이고요. 또 작은 분노를 일으키는 무언가가 됩니다. 여덟 번째, 이것은 아주 크게 각인되는 분노로 이어지는데 신체적 언어적 학대, 다시 말해서 인격 파괴적인 말을 하면서 신체적으로도 학대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뺨을 때리면서 그게 말을 하는데 인격적인 학대를 하는 말을 해요. 너가 큰 놈 우리 집에 골칫거리다든지 손을 이렇게 확 휘두르면서 너 같은 놈이 왜 태어났어? 신체적인 그러한 표현과 말이 인격 모독적인 거 결합되면요 아주 파괴적인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자아상은요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권위적인, 다시 말해서 영적 권위를 부모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권위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혀서요 자기가 한없이 가치 없는 자로 여겨져요.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되고 혹시 한 것이 있다면, 했다면 그 자리에서나 아니면은 10년, 20년이 지나서도요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옛날에 이런 것이 생각났는데 나를 용서해다오. 그게 진짜 멋진 부모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에 부분은 노엽게 하는 것, 화나게 하는 것, 분노를 일으키는 것,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이제 적극적으로 힘쓰라. 그게 뭔가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다 이 말은 무엇을 공급하여서 식물을 키우는 것, nurture, nourish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 이 아이를 식물 키우듯이 키우는가, 완성시키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이 자녀를 첫 번째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훈계입니다. 이 교훈을 다른 말로 하면 바이데이아라는 뜻은요 그냥 훈련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반복된 뭔가를 훈련하는 것, 힘들지만 훈련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바이데이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이 우리 성경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훈련은 바이데이아, 힘들지만 성장에 필요한 무엇, 바이데이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기 자식이 아닌 경우에 굳이 애정을 가지고 그 아이를 훈련시키지 않잖아요. 아니면 무책임한 아버지, 술이나 도박에 빠진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 훈련 안 시켜요. 바이데이아, 훈련은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이 훈련이 없으면 너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사생자거나 아니면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8절의 내용입니다. 아버지라면 그 아이에 대해서 훈련하는 책임이 있구나. 뭔가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 새끼가 날개 근육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날개 얹어서 공중을 날다가 떨어뜨리고 바닥바닥 그렇게 해서 날개 근육을 키우고 그것을 수십 번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에 이 인생 가운데서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사자 새끼를 언덕에 굴러서 떨어뜨려 생존 훈련을 시키는 거죠. 바이데이아, 이 훈련, 교훈은 제대로 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꼭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왜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을까요? 자녀 사랑하라는 명령을 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을까요? 교훈하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아이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왜 밥 챙겨 먹으라는 말이 없을까요? 챙겨 먹으니까 알아서. 자녀에 대한 훈련, 교육, 이 부분에는 저희 부모들이 약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이 훈계는 타이름, 꾸지람, 질책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구약에 일어난 그 사건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깨우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훈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누데이아, 누데이아라는 말입니다. 타이름, 경고, 질책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누데이아, 훈계한 후에 멀리 꾸짖으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쓰임을 보는 겁니다. 자녀를 훈계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잘못에 대해서 혼을 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의 역할이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인데 친구로 남기로 결정하면 아버지가 나를 키운 아버지가 엄했기 때문에 내 자녀는 친구로 남아야지 놀아주고 그러면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도 이 누데이아라는 단어가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질서를 벗어난 경우에 어떻게 해요? 질책하라는 거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화풀이가 아니라 이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혼내는 거예요. 자, 이 아이를 잘못했을 때 처벌을 하고 질책하고 꾸지람을 눈물이 찔끔 나도록 꾸짖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후회함이 생기면서 근전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건강한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내 생각이 짧았구나.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것이 5살, 7살, 17살, 20살 이렇게 자라가면서요. 이 아이들의 생각에는 어리석음이 얽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제대로 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꾸짖음으로써 하나하나의 어리석음을 빗겨내는 거예요. 이 성장의 일부인 이 고통스럽고 불편한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은요, 다시 말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는요 아주 악한 부모예요.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는 부모예요. 자신은 사랑을 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아이를 망치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파괴되고 있는데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며 건전한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을 과도하게 멈추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고통을 섭리해 놓으셨는데 부모가 그것을 전부 다 막아요. 온실에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이 아이가 요셉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사랑하는 아이가 그래서 채색옷을 입혀주고 애정을 다 쏟았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섭리가 발전하고 발전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살이에서도 오해받고 감옥에 감옥을 전전하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인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네,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잠언 19장 18절에는 우리 성경은 의미가 바로 다가오지 않습니다만 잠언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쉬운 성경은 이것을 아주 이 의미를 잘 캡처했습니다. 아직 희망 있을 때 자식을 징계하여라. 그가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라. Good News Translation에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scipline your children while they are young enough to learn. If you don't, you are helping them destroy themselves. 야단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자녀가 스스로 망치는 것을 부모인 네가 돕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제가 자랄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끔찍한 기사가 났는데 그 가운데 국민학교 6학년 같은 동창생이었던 그 친구 이름이 거기서 난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그것을 보는 순간 아 걔구나. 1989년 5월 21일 날 있었던 사건이고 그때 손석희 아나운서가 아주 젊었을 때 그것을 MBC에서 뉴스로 내보냈어요. 그때 그 기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9년 5월 21일자 신문기사입니다. 히로뽕을 투약한 30대 가장이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가족 3명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자신은 목매 자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인 여인준 당시 30세 그는 환각 상태에서 살해한 아내 당시 29세와 7세, 5세 된 두 아들은 목이 잘려 나간 채 흉기로 온몸을 난자당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제가 이 신문기사를 본 순간에 제가 다녔던 그 국민학교 6학년 그 반 모습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엄청난 선박갑부 집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야단받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전기난로 같은데 쇠자 있잖아요. 쇠자. 그것을 벌겋게 달구어가지고 같은 거부 뒤에 목 뒤에 이것을 지지는 그런 짓까지 했어요. 그런데 처벌받지 않았어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부모는 범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야단치고 꾸짖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계속 좋은 친구로 남기로 작정하면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양육하는 것 아닙니다. 기호해주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디시플린하고 훈련하고 질책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계속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순간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잠시 위탁되었을 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의 많은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탁해 놓으신 우리 자녀들을 어떤 인격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판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쉽게 변하지 않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더디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은 짧은 시간에 그렇지 많이 애쓰지 않은 가운데 기도 응답이 되는데 왜 자녀와 관련된 이 기도는 그토록 더디고 그토록 나의 애간장을 타게 할까? 거대한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애정어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주의 병에 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말씀 뵙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는 맡겨졌다. 위탁되었다. 얼마 동안 맡겨주셨음을 상기하고 또 상기하십시오. 왜곡된 소유 감정은 사랑이 아님을. 두 번째,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녀 양육을 위해서. 설교 초두에 시편 139편 18절 다윗의 시편을 언급했잖아요. 그 뒤에 주의 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책에 기록된 우리 자녀와 관련된 사용설명서 그것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선이 있어요. 어떤 때 이 아이가 잘 듣는지, 어떤 때 나와 대화가 가능한지, 어떤 때 거부하는지. 아, 10년, 20년 살면 그것이 안 보일까요? 그것을 존중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주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아이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10대를 지나고 20대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부탁합니다. 자녀의 독립을 예상하고 응원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이것을 연습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자녀의 독립을 예상하십시오. 그리고 결혼한 자녀에게는 독립된 단위임을 인정해 주십시오. 뭔가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들이 손에 넣고 이 아이를 키우던 나이가 어릴 때 그 기분 또 그때의 어떤 태도를 견지해서 결혼한 그 부부에게 그때의 마음으로 태도로 억누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는 충분히 그 말 가운데 존중을 해가는 가운데 너희들 또 말아먹으려고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너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이러이러한 것은 혹시 생각해 보았니?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완강하게 나오면 그래 알았다. 나는 뒤에서 기도할게 하고 물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 뒤에도 존중을 받는 가운데 부모와 자녀 사이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예수를 믿는 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십시오.